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립을 견디다 못한 북한이 어저께 제3차 핵실험을 했는데 하나님 온 세계가 한반도의 안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 차가운 땅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개입이 있어서 하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이 민족에게 거룩한 리더십을 모든 분야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참 많이 놀랬던 날이었죠.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정부의 이런 일에 깊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계속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없으면은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북핵 실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주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정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방어 심리일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색깔에 맞춰서 카멜레온 같은 동물은 뭐 기가 막히게 자기 색깔을 바꿔버리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색깔을 바꾸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도 바꾸고 신념도 타협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립니다. 어떻게든 대세 순응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리하게 인생 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죄할 작은 빌미라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상황 파악을 딱 하시고 몸을 낮추셔야 되잖아요. 저들에게 빌미를 줄 말을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오늘 30절에서 드디어 그들의 가슴에 불을 확 지펴버리는 아주 결정타를 터뜨리셨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냥 부르기만 해도 신성 모독죄로 걸리는 그런 무서운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유대 민족들이 서슬퍼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선포해 버린 거예요. 사실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뻔히 아시면서 말이죠. 31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 가지 선한 일,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내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한참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주신 기적들이 아닙니다. 그 기적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설교였다는 뜻이죠.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포인트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이 기적이 주어졌는가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력을 보여줘야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받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실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메마른 전통이나 권위주의에 이렇게 붙잡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먹이신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말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의 장님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영적인 실력을 딱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면 딱 기적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밤새 자기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득 메이도록 고기를 잡는 걸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오늘 수지 맞았네요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고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실 때 여러분은 딱 고기만 따먹고 맙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 고백이 정상적인 영성의 사람이라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마른 전통주의와 율법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는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불같이 분노한 거예요.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말씀만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조금만 묵상해 보았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겠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다. 이미 나타나셨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본 그 수많은 기적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스치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났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받다 짜증이 나면 하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60년대부터 영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면서 타임즈 커버 스토리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장님이 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던 미국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는 타임지 커버 스토리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것은 마귀의 책략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다면 그렇게 적대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분노하고 하는 거는 어둠의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것은 죽음의 영, 파괴의 영, 미움의 영인 사탄이 뒤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고집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하순이 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반박하셨습니다. 34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노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노라.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대언하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실리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신이라고 구약성경에 적혀 있거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데 그것이 신성 모독이 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이성에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논리적인 설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차한 자기 변명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영적인 권위를 느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들을 보면 그 어떤 선지자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이 느낄 것이다. 내가 구차하게 계속 변명을 해야 되는가? 파바로티 노래 한번 확 들어보면은 세계적인 테너라는 걸 딱 느껴야지. 어느 학교 나오셨나요? 어느 음악학교 나오셨나요? 이력서 좀 봅시다. 콩쿠르는 어디서 구성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바보는 없다는 것. 조금만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파바라티 노래 한번 들으면 딱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세계 최고구나. 당대 최고의 테너라는 거를 노래를 듣고 아는 거지. 이거 이력서 보고 파바로티 뽑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너를 증명하라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선지자들도 존경했던 너희가 나를 모른단 말이냐. 이 기적을 보고 이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냐? 라는 예수님의 답답함이십니다. 37절, 38절, 조금 해석이 난해하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적들을 내가 행한 기적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지는 말아라. 이걸 조금만 더 묵상해 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이 내가 행한 일들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임재로 행한 일들임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적대적인 군중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귀의 경읽기 같은 이 군중들에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은 반대해도 자신이 행한 기적들과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걸 믿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훗날 사도들이 와서 설교하고 복음 전했을 때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죠. 분노한 군중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겹겹이 둘러싼 군중을, 돌로 치려는 군중을 빠져나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요한이 잘 설명을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예수님을 딱 걷어간 것 같아요. 지키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여러분, 이 고난과 죽음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협과 공격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잘 버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여러분을 지켜서 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적대적인 군중을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0절, 42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신 예수님이 잠시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뿌려놓은 씨가 많아요. 영적인 토양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영적인 토양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고 했어요. 보통 도시에 가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이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루살렘은 인간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곳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서 대부응이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교적 시골 한적한 곳, 건물도 별로 없는 베레아 촌동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곳에서 의외로 별 볼 일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곳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당한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면 돼요. 17세기에 그 영국 최고의 설교자들은 바로 요한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였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뜨겁게 설교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단합을 해서 교회 건물에서 설교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 당시 유명한 도시에 있는 영국 국교회 건물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하는 권리를 셧다운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위필드랑 웨슬리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들판으로 가지. 아직 야외 집회의 개념이 전혀 없던 때 그냥 공장 지역, 런던의 화려한 교구에 있는 교회가 아닌 외부에 있는 공장 지역 이런 데 가서 그냥 외부 집회를 한 거예요. 영국의 아무리 큰 국교회에서 모여도 한 1,000명, 500명 그 정도인데 이 외부 집회로 가니까 기본 인원이 1만 명, 2만 명, 3만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자들뿐만 아니라 카톨릭 불신자들까지 구름떼처럼 모여서 그 집회를 듣습니다. 런던의 교회당은 텅텅 비는데 그 시골 외곽의 영국의 마을 곳곳마다 엄청난 부흥이 시내에서 막 시외로 몰려가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미국 전체의 영적 대각성 집회의 시초가 되었고 그것이 쭉 내려와서 무디, 빌리, 그레함까지 오는 교회 밖에서 하는 외부 대형 군중 집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배척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통적인 곳, 인간이 기대했던 곳에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의외로 준비된 새로운 토양을 마련하고 우리에게 전혀 없던 영적인 추수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렇게 세우셨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영적인 추수밭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예수님의 당당한 선포를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